1844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불은 여기 앞에 불만 좀 누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말이죠.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44년도 이야기는 우리 재림교회 선조들이 대실망을 한 다음에 큰 실망을 한 다음에 우리의 그 체면을 구기기 쉽지 않아서 우리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우화다.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셨다. 그리고 또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이야기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개신교회들에게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우리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도는 그런 참 심각한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부터 재림교회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1844년도를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재림교회의 주체성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할 가장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1844년도의 중요성을 같이 좀 잠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사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조사 심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2300주야 예언의 설교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우리 먼저 잠깐 좀 생각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 윌리엄 밀러만이 마치 2300주야 예언을 그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예언을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일 크게 세상에서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1821년부터 1845년까지 이 긴 기간 약 한 24년 동안 다시 말해서 윌리엄 밀러보다 더 먼저 더 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설교한 사람은 조셉 울프스인데 그 사람은 2300주의 예언을 아프리카와 애굽과 그리고 아비시니아에서 전하였고 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보카라, 인도 등을 넘나들면서 전하였으며 심지어는 미국까지 와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역을 커버했어요. 이 사람은 1826년도 초기에 영국의 작가 모렌 블락시는 말하기를 영국 교회의 목사들 중에서 700명 이상이나 되는 성직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1844년이 예수께서 오시는 해라고 전파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 서로 이 편지 연락하려면 몇 달 걸리는 때였습니다. 그때 서로 연락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남미에서는 제수의 신부인 임마누엘 라쿤자 씨가 2300주야 예언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루터교 목사 벵겔 목사가 2300주야 예언을 전파했습니다. 불란서와 스위스에서는 거우슨 목사가 주의 속히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들도 이 예언을 전했으며 여러분 저 위에 버지니아 옆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목사들의 대부분은 2300주야 예언을 전파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300주야 예언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윌리엄 밀러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고 그 당시에 침체됐고 죽어있는 개신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나머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재림 운동을. 여러분 먼저 우리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2300주의 예언 가운데서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말이죠. 70주일 예언이 490년 다시 말해서 BC 457년부터 AD 34년도까지 유대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은혜 기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주신 은혜 기간을 주신 70주일이 왜 2300주의 예언에 속한 것이며 2300주의 예언이 시작하는 즈음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안에 포함된 기간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를 좀 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70주일이 490년이 2300주의 예언에 포함된 것인가 하는 그 증거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이 8장에서 말이죠.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했죠. 맞습니까? 2300주의 예언을 8장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니엘 이 저 8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소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300주의 예언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가 이것을 좀 간수해라. 이것은 세상 끝에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다니엘 8장 26절에 이 히브리 말해보면 히브리 단어 가운데서 이상, 계시라고 말할 때에 단어가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니엘 8장과 9장에. 이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 8장과 9장에 사용된 이상, 계시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두 개는 마레와 하손입니다. 근데 하손은 어떤 뜻으로 이제 사용됐느냐 하면 이 그 일반적인 이 전체 계시 이상 전체 계시를 칭할 때 하손 그랬고 그 전체 계시 가운데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가르칠 때 자세한 어떤 부분을 가르칠 때는 그것을 마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 주야에 대한 이상이 무슨 이상입니까? 주야에 대한 이상이 무슨 이상이에요? 2300주야죠.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할 때 2300주야의 자세한 그 이상을 가르칠 때 단어를 마레라고 썼어요. 천사가. 그런데 그 이후에 너는 그 이상을 간소라. 전체 이상을 그 말할 때는 하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3절에 와서 말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할 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무엇을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때 너 네가 이해하지 못한 그 이상을 깨달으라 할 때 그 이상이 바로 마레입니다. 이건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마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닥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잘라냈단 말입니다. 2300주에서 70주의 예언을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만 설명해도 2300주의 예언 가운데서 70주, 490년 예언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고 시작하는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펴놓으세요? 책 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에 조사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반드시 하늘에서 진행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과 8장 사이에 반드시 이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7장 예언 가운데 그 여러분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다니엘 7장 예언 가운데서 네 짐승이 나오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또 열국 중에서 또 작은 뿔 교황권이 나오고 그런 교황권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교황권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조사 심판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에 왕좌가 놓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날라 어디선가 날라와서 안착된 다음에 놓여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 가운데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한 시점에 어떤 시안에 어떤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성소에 자리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가시는데 책들을 펴서 조사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예언 가운데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26절 27절 보세요. 근데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에게 예수님께 말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이 빼앗긴 지구 마귀한테 빼앗긴 지구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난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것은 작은 뿔이 멸망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금은 여러분 이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성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서 밝고 흥왕하고 그가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라와 심판이 시작되면 조사 심판이 시작되면 책을 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에게? 성민에게 성도들에게 붙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조사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과 의인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황권의 잘못을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결국엔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광경이 바로 이제 다니엘 7장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옛적부터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무엇을 합니까? 지성소에서 드디어 지성소에서 봉사 사업을 하시는데 지성소의 사업은 심판 사업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속죄는 심판의 날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3절 14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되십니까?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임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보면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이상을 지금 다니엘에게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 이 가브리엘 천사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가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실 이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이제 진리를 배포하셔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이 교회, 이 진리, 이 진리와 이 교회가 그 작은 뿔 세력 때문에 완전히 망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가만히 놔두신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그만두시겠습니까? 주님이시여.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얘기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진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하건대 아마 그 옆에 서 있던 다니엘도 아마 고개를 아마 끄덕댔을 거야. 아, 웃습니다. 웃습니다.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설명할게. 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그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00주여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대속죄일은 심판날입니다. 그렇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대속죄의 일일 사업인 것을, 성소의 제일 마지막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 뜰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이 땅에 오셔하신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AD 31년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에서 중보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보사업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적용시키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점을 성령을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중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사업이 성소에 쓴 다음에 대속죄일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시운주 앞에서 이제 정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속죄일날은 그러므로 레위기 16장 30절 3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다시 말해서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세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기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그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업을 정확하게 상징한 것이 지상 성소 제도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결 사업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상 성소에 있는 사업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하기를 첫째 천사 기별 가운데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말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어떤 시간을 결정해 두시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을 죽은 자로부터 산 자까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무엇할 날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해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하신다 책들 펴놓고 있다 기록책을 살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심판을 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심판 문제를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해요.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는 말이죠.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면 영원한 복음 속에는 재림교회가 믿는 영원한 복음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는 복음 분명한 복음 진짜 복음, 천국 복음 말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속에는 반드시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해서 심판은 반드시 말이죠. 심판은 자, 이 글을 살펴보자. 기록을 살펴보자.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긴 이 심판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속사업은 말이죠.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에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죄는 하늘에 시작되었고 그 대쟁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사업은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지 지구 우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책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왜 심판하세요? 또 죽은 사람들은 죽었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과 구원이 이미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결정되었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몇 백년 후에 몇 천년 후에 나중에 1844년도가 되었을 때 그때 왜 하필이면 책을 펴서 다시 조사하시고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리뷰하시냐 말입니다. 왜요? 왜? 이것은 그때 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위해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주님의 심판과 결정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공정한지 아닌지를 우주 앞에 다 펼쳐보시고 그들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곧 심판이 온다. 조심해라. 회개하라. 심판날이 곧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 심판날은 그건 집행심판이죠. 맞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이제 영혼이 데리고 이제 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런 집행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또한 구원할 수 없고자 심판하시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조사심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도 여러분 조사한 일이 있는데 지구상 법정에도 조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조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들을 구속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늘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는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심판과 결정이 왜 올바르고 왜 의로운지를 반드시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대소망 761페이지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그렇죠?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그 말이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그러하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분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탄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한다. 아, 참 하나님 난처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난처하시는지 몰라요. 죄인들은 협조를 안 하죠. 마귀는 항상 고소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참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만 살고 있는데 협조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마귀한테 그게 아니라 조금 참아달라. 조금만 참으라. 내가 증명할게 하는데 우리 죄인들은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은 영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혼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이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이 추방되고 죽어야 합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도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영혼이 추방됐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심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자, 만약 이 죄인을 구량하시면 우리도 우리 나도 우리 부하와 함께 그 뒤를 따라서 우리 하늘 도성문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히 공개적이에요. 한 번도 비밀스럽게 몰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쓱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주 앞에 마귀 앞에 보이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의 의미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무슨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하였다. 루스벨은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모든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그 모든 빛 가운데서 다 알면서도 그의 이기심과 교만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면서 끝. 까지 그가 반항하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범죄한 것과 우리가 범죄한 그 죄를 지은 그 뒤에 배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무엇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으며 마귀에서 속임을 당했어요.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범죄한 것과 우리 인류가 범죄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속하신 건 아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빛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우리 심장이 뛰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마귀야, 너는 모든 것을 알고 결정적으로 범죄했지만 인류는 너에게 기만당하고 몰랐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진리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만 알면 안 됩니다. 무슨 교리? 영혼 불멸설 잘못되었다. 지옥설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predestination. 그 예정설 잘못되었다. 안식일이 옳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이해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빛과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주님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지 않을래 알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진리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너무 굴복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백성입니다. 진리는 우리 머리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이 기꺼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성도의 인내,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들 79페이지 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탄과 사탄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또한 인간들의 심지어 마귀에게까지 옳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이 모든 입이 전부 그것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 끝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가만히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자, 보세요. 그분의 공의로 오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 천년기 이후까지도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구원을 받기에는 늦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그 일 다 하신 다음에 죄와 죄인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끝에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 있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설교하면은 잘 이제 괜찮은데 자, 무엇을 비치거나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하면 이런 보여주는 이 시각장치 자체가 아마 좀 상당히 여러분의 눈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보세요. 참 이상해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무엇과 동조와 영어로 approval, 인정을 동조와 시인을 recognition,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지금 왜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이름 불렀지? 그 사람 기억 좀 가져와라. 보자.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천사도 알아요. 다 보아서. 죽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 이후에 왜 책을 펴서 왜 주님께서 왜 살피세요? 왜 조사하고 심판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지 공의롭지 않은지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봐라. 내 결정이 옳은지 안 옳은지 너희들이 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조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반역운동이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태워버리신 다음에 이 지구를 회복하고 우주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케이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마귀가 죄인들은 어떻게 계명을 범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주님 공의와 사랑과 자비는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이 죄인을 처음부터 멸망시켜야 됩니다 라고 항의를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빙성을 증명해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법정에 서 계신 것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함을 우주에 드러낸 다음에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권한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권한이 다 있지만 주님께서는 강요 안 하시거든요. 강요. 절대로 강요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참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시기 원하시죠? 아이 저도 예수님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He takes time.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시고 기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증명하시고 조사하시고 보이시는 일들 기록을 이렇게 다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자 보세요. 판사가 조사 심리 없이 구형한다면 그저 죄인들 갖다 쭉 1년 세워놓고 다 와 너는 1년 땅땅땅 너는 2년 땅땅땅 너는 그 무죄 나가라. 너는 5년 동안 감옥 당당당. 넌 무기징역. 넌 살인. 또 너는 무죄. 이렇게 그저 조사 심리도 안 하고 이렇게 헌돌 내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날게요. 아, 그 뭐 잘 이거 뭐 이런 독재가 됐는가? 이건 뭐 사기다. 뭐 잘못됐다.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사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조를 얻으시기 위해서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일이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니까 저기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불, 막 멸망당하면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수가 있는가? 그 안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충분히 대화하신 다음에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다면 멸망 안 하시겠죠.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심령을 드러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살려두겠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교회들은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의심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둠이 많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설명해주는 제천사 기별 전파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왜요? 빛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부조화 선지자들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봅시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한 개다 다 동. 자, 그렇지? 이해했느냐? 맞지? 내 심판이 맞지? 옳지? 의롭지? 하나하나 동의를 얻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천년기 이후에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시게 되실 것이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재림교회 1844년 그 설명은 괜히 그저 우리의 체면 살리기 위해서 대실망 이후에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체면 살리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까지 교회가 지금 깊이 영적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천사들이 지금 찬양합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송해. 그들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심판의 그 심판장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심판 사업을 목격하던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24장들이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어떻고요? 참되고 또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게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목격한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24장로가 찬송 부르는 내용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436페이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전에 칠작이 내리는 시기에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조사심판은 계속된단 말입니다. 죽은 자로 시작해서 산자까지.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똑같은 책 48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맞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매일 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양에게 손을 얹고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피가 그 제사장에 의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피가 성소에 뿌려진 사람들, 그런 일을 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소 봉사, 매일 봉사에 참여해온 그 사람들만이, 그들의 케이스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심판에 포함됩니다. 대속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케이스만 다뤄진단 말입니다. 1844년도 이후부터 그 사람들의 케이스만 다뤄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안식일을 못 들어본 사람들, 한 번도 성소봉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런 복음과 기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대속죄일날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사람들의 케이스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모든 인류들을 누군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시키고 하는 그 운명을 결정지우시기 위해서 이 조사 심판을 한다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마귀가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어요. 그 고소를 온 우주에 하고 있어요. 주님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왜 구원하셔야 되고 주님의 심판은 왜 이러하는지 주님께서 반드시 다 보이시고 다 전시하신 다음에 인류를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굴 채택하십니까? 증인들을 채택하시는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증인들을 채택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조사하고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보세요. 조사 심판의 증인들이 있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또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바위가 막 터졌죠. 그때 무덤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나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기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몇 명이요? 많이 일어나대. 많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일어나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참 그때 굉장했을까요? 죽은 자들이 나와서 와서 이게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얘기하고 알던 사람들에서 만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자 보세요. 초기 문지 184페이지 보세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바위가 터지며 땅이 흔들리고 몇 개의 무덤들이 열렸었다. 그가 죽음과 무덤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살아나셨을 때 땅이 흔들리며 영광이 거룩한 초소를 비추고 있는 동안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덤에서 나왔다. 은혜로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으로 화하였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빼서 불러내신 거예요. 왜? 조사 심판의 증인으로 참석시켜야 돼. 그들이 이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었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주님을 증거해 줄 이 배심원들. 증인들. 보세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렸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엇한 자들이었어요?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증인들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우주에 증거해 줄 증인들이었어요. 계시록 4장 4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가 또 몇 개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좌에 앉아 있는데 24 장로가 옆에 또 보좌에 또 같이 앉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옆에 서서 하나님께 옆에 서서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때 그 형편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는 이런 것이 이건 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가능하고 이럴 때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경험적으로. 증인들이에요. 천년기 동안 그 조사 심판에 참여할 증인들. 지금 말씀한 것은 물론 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부활하실 때 24장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서 24명만 고르셨겠죠, 주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1844년부터 시작된 그 조사심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그때는 이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다 지금 다뤄지고 있지만은 죽은 자와 산 자. 앞으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심판할 때 또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하죠. 그것도 조사심판이에요. 그 심판할 때 증인들이 또 있어야 돼요. 누군가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마치 마지막 시대 14만 4천들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요, 맨 마지막에 아주 이 초점을 막 계속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맨 마지막 남은 교회에 딱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받는 것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초점을 맨 마지막 맞추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살아남은 이들 416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보좌들을 보았고 그랬어요. 또 예수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 것도 보았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이때 뭘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 죽은 악인들의 모든 잘못을 그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책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심판하셨다. 그 후에 그들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와 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천년기 동안에 조사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또 있어요. 누구요? 산 성도들. 옛날엔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조사심판 사업 가운데서 증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는 마귀와 악한 천사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증명하실 때 증인으로 설 자들은 누구요? 살아서 승천한 성도들. 여러분 이게 이 진리와 말씀의 악유가 딱 맞아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에요. 마지막 시대 천년기 동안은 살아서 승천한 자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왜 핑계할 수 없는지 증명해요. 악인들이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는지 그들의 생애로 증거해요. 증인들이에요. 영어에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좀 어려우니까 번역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마라나타 책 248페이지에 From the Holy of Holies there goes on the grand work of instruction.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역사가 좀 크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There must be a purifying of the soul here upon the earth.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In harmony with Christ's cleansing of the sanctuary in heaven.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에 합당하게 거기 어울리게 그 조화되게 우리가 정결케 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랬어요. 화이트비는 말씀하기를. 각 시대 대쟁투 622페이지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그 중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않으신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말하기를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그 상태가 마지막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우리 예언서를 찢어버리기 전에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대쟁투 424페이지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마지막 교회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존재의 의미를 드디어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조사 심판을 위한 증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1940년대, 5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 바이올린을 잘 치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였죠. 이분이 너무너무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없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요, 옛날 이 이태리 사람 아주 명장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 보통 바이올린과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그 소리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이 바이올린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소문에 들리기는 저기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그 외곽 마을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노인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서 이제 편히 줬어요. Sir, 제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파십시오. You name the price.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다 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This violin is not for sale. 이 바이올린은 파는 게 아닙니다. This one is not for sale. 그래서 그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기회에 있어서 연주를 한 다음에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기 전에 하루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 좀 하자.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이 정말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영어로 grouchy old man, 아주 퉁명스러운 정말 고집 불통처럼 생긴 그런 할아버지 나왔어요. What do you want? 예, 바로 제가 프라이츠 크라이슬러입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인데 바로 제가 편지했습니다. 제가 댁에 가지고 계신 그 바이올린을 좀 사고 싶어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 바이올린 팔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내가 좀 볼 수 없어, 한번 좀 볼 수 없겠습니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Oh well, come on in then.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말 옷장 속에 이렇게 넣어두었던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전혀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이 그저 먼지만 그저 받고 있었어요. 내려서 먼지를 분 다음에 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서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음악가의 눈에 보니까 아무리 낡고 낡은 오래된 바이올린이지만 그 가치를 금방 눈에 볼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아,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봤으니까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노인한 얘기가 Oh well, go ahead.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이 자기 이제 이 턱 밑에가 다 올려놨더니 정말 훌륭한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튜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좀 튜닝을 하면서 이렇게 탱탱 튀기면서 이렇게 튜닝을 좀 했습니다. 또 아니 물었습니다. 제가 이왕 만져봤으니까 한 번만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You ask too much. 당신 너무 많이 요구하는군요. 한 번 하라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볼을 그 위에 얹어놓고 스트링 얹어놓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음악이 창문을 통해서 온 동네에서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듣다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에서 올까? 라디오에서 올까? 어디서 올까? 라디오 다 꺼져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올까?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왔습니다. 전 몰려와서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다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창문 뒤에 서서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 칼패서 앉아있고 다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난 다음에 박수 치면서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하십시오. 또 한 곡을 들었습니다. 또 박수치면서 브라보! 앵콜. 한 곡만 더 해주십시오. 세 곡째 했습니다. 또 한 곡만 더 해주십시오. 앵콜. 네 곡. 다섯 곡을 연주한 다음에 한 시간이 지났어요.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내려서 캐시에 집어넣고 닫은 다음에 다시 그 주인 할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그때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놀라서, 아,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한 얘기가, You can have it. 가지십시오. 오, 이거 저한테 드디어 이제 팔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100만불 드릴까요? 얼마입니까? You name the price. 값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이 바이올린을 안 파는 거라고 내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거 바이올린은 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You can have it. 당신 가지시오. 당신이 그 바이올린에 손을 대고 연주할 때 내가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이올린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 그저 이 바이올린을 썩히고 먼지만 안 쳤는데 이것이 당신 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군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 마음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저는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타락하고 못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보실 때 창조받은 조물주가 창조한 놀라운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집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를 우리 고집대로 끌고 나가면 우리는 악해지고 타락하고 먼지만 우리가 모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서 연주하도록 하시면 우리의 그 델리케이트한 그 마음에 우리의 선율을 주님께서 다 튜닝업하시고 주님께서 연주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목적의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천사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옳다고 증거할 수 있는 큰 마지막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새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증인의 음악.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멸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저 마귀가 틀렸습니다. 죄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계명과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증인들이 조사 심판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 얘기고 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이 대속죄일의 정결사업을 시작해서 드디어 하늘에 들어가 있는 죄의 기록책을 도말해서 없애는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찌들어져 있고 많은 실패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직도 큰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가치로 보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시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보다 그 영혼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지나서 매일매일 심판사업 가운데서 그 한 명 한 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 앞에 돌린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례 생애와 우리의 거듭나고 우리의 정말 굴복한 우리 생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법정 위에 서셨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우리의 회개한 우리의 의로운 삶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를 씻으셔서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